사무엘하 1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왕권을 잡은 뒤 첫 번째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왔었고요. 그 뒤 예루살렘의 압살롬이 했던 두 번째 행동은 이제 반란을 만나서 도망갔던 다윗을 추적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 두 가지 계략이 나왔죠. 첫 번째 계략은 아히도벨이 내세웠던 계략입니다. 그 계략에서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너무 많은 숫자 말고 1만 2천 명 정도 추려서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 그리고 백성들을 왕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고요. 반면 두 번째는 후세가 계략을 세웠죠. 후세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압살롬 당신이 직접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정반대 계략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압살롬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세의 전략을 더 좋게 여겼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되었는가. 두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다윗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 소식들을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다윗이 무리를 이끌고 요단강을 밤새도록 건너서 도망치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결과고요. 두 번째 결과가 바로 지금 나오는 23절 아히도벨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담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아히도벨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또 본문을 잘 보시면 뭐 감정 변화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써야 할 내용들을 다 이 안에 면밀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히도벨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23절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이제 상황을 본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 앞에 두 가지 계략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내세운 계략과 후세의 계략입니다. 그런데 후세의 계략이 선택되었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 상황을 이제 잘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1번이 좋을까 2번이 좋을까 이렇게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반란이 시작할 때부터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사람. 그런데 후세는 누구나 다 다윗의 친구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가 내세운 계략을 선택을 안 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히도벨은 무슨 생각을 당연히 하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내가 꾀가 모자랐나 보다, 내가 내세운 계략이 나빴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진 않겠죠. 아, 이게 상황에서 밀리기 시작하네. 더군다나 다윗의 친구가 반란이 일으킬 때 첨부돼서 나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계략이 거절되었다는 생각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제 거절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히도벨 어떻게 하느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안장을 지웠다라는 표현을 보면 굉장히 쓸쓸해 보이죠. 문자적으로도 보면 문법적으로 볼 때도 주어는 아히도벨이고요. 동사는 안장을 지운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인을 시키거나 아랫사람을 시켜서 짐을 꾸려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나귀에다가 안장을 탁 올려놓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안장을 지었다는 것은 뭐 떠날 채비를 챙겼다는 것이고 또 나귀의 한 마리다 안장을 지었다는 것으로 보아 뭐 특별히 따로 꾸릴 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올 때 그냥 간단하게 왔던 것처럼 갈 때도 그냥 간단하게 간 게 아닌가 싶어요. 본문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쓱 하고 읽고 넘어갔을지 모르는데 저 같은 목회자는 인상 깊게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귀 안장을 지운 뒤에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사로 보면 일어났다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어나 돌아갔다 이 표현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여지껏 살던 삶을 정리할 때 그리고 여지껏과 정반대의 길을 시작할 때 이 표현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개한다는 걸 이 두 개의 동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건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일이 있잖아요. 그만두고 탁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뒤로 180도 돌아서서 거꾸로 방향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이게 회개한다는 거였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게 나오는 장면은 이런 장면이에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원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죠. 이 베들레헴이 곡창지대였고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었는데, 근데 여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편과 아들 둘의 손을 붙잡고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죠. 그랬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곳에서도 별로 좋지 못해서 갈 때는 그렇게 네 식구가 단란하게 고향을 떠났는데 올 때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래서 나오미가 과부가 되죠. 과부인 모습으로 과부의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장면을 표현할 때에 이 동사를 똑같이 썼어요. 일어나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지금 퍼져 앉아있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지껏 행하던 것과 정반대로 180도 돌아서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도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행동한 거죠. 결국 이 행동한 것을 보면 회개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압살롬과의 관계를 정리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압살롬과 함께하기 어렵다 판단을 하고 압살롬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떠나는 모습을 놓고 보면 처음에 압살롬과 함께하던 때와는 참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런 다음에 아이도벨을 데리고 왔습니다. 돌아오더니 데리고 올 때 어떤 장면이었냐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성경 본문에 보면 청하에, 조금 더 적절하게 번역하면 간청해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삼고초려한 거예요. 나에게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거나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모시고 오는, 이게 이제 처음에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합류했던 과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나에게도 안장 지우고 돌아가는 거죠. 이 장면에는 그런 설명은 없는데요. 압살롬은 아이도벨이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도벨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말을 했을 때 압살롬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압살롬이 적극적으로 아이도벨을 찾거나 잡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죠. 돌아온다면 어떻게 했는가? 그대 보면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했다. 집을 정리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산을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아이도벨에게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이도벨이 했던 선택을 놓고 보면 단순히 압살롬과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갖고 있던 것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참 가슴 아픈 장면이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래서 저 목을 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압살롬이 반란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 다윗이 다시 왕이 올라오면 자기도 다시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튼 단순하게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예견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확신을 했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미래의 상황을 예측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자기의 처지를 비관해서 내가 압살롬에게 버림받았다, 내가 도대체 뭐 한 건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아이도벨의 최후가 별로 좋지 못했죠.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고 되었는데 누가 장사해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자식들이 해주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해주었는지, 여하튼 그래도 조상의 묘에 장사가 되었죠. 나중에 압살롬은 어떻게 장사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비하면 압살롬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은 결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아이도벨이 죽습니다. 자, 이 아이도벨이 죽은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세 가지를 정리해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거든요. 아이도벨이 권력의 핵심부에 있다가 핵심부에서 밀려난 겁니다. 이게 가장 간단한 모습인 거죠. 여지껏은 아이도벨이 말하는 대로 압살롬이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권력의 핵심부에서 밀려나니까 아이도벨은 어떠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참 큰 문제였던 거죠. 만약 아이도벨이 권력만 선택한 게 아니라 정의로운 길을 선택했더라면 그렇다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은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압살롬을 그냥 말 그대로 권력을 잡는 것만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는 선택을 했다가 권력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선택했더라면 지금 당장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일을 계약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돈을 선택했다가 돈에게 버림받는, 권력을 선택했다가 권력에게 버림을 받는 모습인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다윗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다윗에게 돌아가면 좋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아이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데리고 온 거거든요. 가서 부탁해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다윗 편에 있다가 압살롬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붙었다가 다시 다윗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가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가 또 다른 게 있었죠. 아이도벨이 내세웠던 첫 번째 계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했던 계략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 선을 쭉 그어라. 그리고 다윗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아주 극악무도한 행동을 해라. 큰 죄를 지어라. 그래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다윗의 후처들과 더불어 이 간음을 행하는 뭐 말만 그런 것이 사실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이 데리고 살던 여자들을 성폭행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잖아요. 자기가 그걸 내세웠는데 어떻게 자기가 다윗에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 아이도벨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내가 내세웠던 계략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다윗에게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압살롬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참 불행한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주변 사람에게 권했고 자기도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자기도 살 길이 없어지는 그런 지경을 만나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비단 아이도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종종 만나곤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는데 이 두 개의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앞부분에 다윗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살았습니다.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에게 미래가 조금씩 조금씩 빛이 보입니다. 반면 아이도벨은 어떠한가? 지금 당장은 특별히 뭐 손해보거나 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압살롬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여지껏에 대해서 쭉 사건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아이도벨이 만약 우리 아버지라면 혹은 아이도벨이 만약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성도들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상담하거나 뭐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만약에 아이도벨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만약 아이도벨이 내 아들이었다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이 마당에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압살롬에게 버림받았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기 지리산 밑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사시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비록 늦었지만 이미 넘어설 수 없는 강을 지나가 버렸지만 지금이라도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은 이미 권좌에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도망가고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버렸잖아요. 지금이라도 다윗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면 용서를 받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권했어야 되는가? 어떻게 했어야 될지 참 해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목매어 스스로 죽는 것 말고 다른 길을 어떻게든 찾았어야 하지 않을까?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벌을 받아서 죽임 당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맨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압살롬에게 안 갔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압살롬에게 안 갔어야 되는데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압살롬에게 갔던 그게 정말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그런,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런 역사적 교훈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아이도벨이 갔던 길을 똑같이 따라갔던 사람이 또 있었죠. 가장 비슷한 모습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거 돈 은삼십냥 챙기겠다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 제사장들 편에 붙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괴로우니까 나중에는 그 돈을 다 팽개쳐 버리고 그러고선 가서 자살을 하죠. 결국 그렇게 똑똑하고 괜찮았던 사람이었는데 왜그 지경이 되었는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시는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늘 구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첫걸음부터 아이도벨처럼 가룟유다처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이미 상황이 어그러져서 아이도벨처럼 반란자의 편에 섰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윗 앞에, 다윗의 후궁들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회개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 있다면 벌을 받고 어떻게든 자기의 죄를 정산하는, 청산하는, 그리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악을 짓다가 실패했을 때, 그때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그것이 늦었지만 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불행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주님 회개하는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가룟유다가 회개했으면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아이도벨이 회개했더라면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좀 무거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아이도벨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었으면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권력을 취하려 하다 그나마 권력에게서부터도 버림받고 도무지 갈 곳이 없어 집을 정리하고 자신의 생명도 정리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토록 많은 지혜를 갖고 있었지만 이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그를 바라보며 우리도 혹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며 혹여 나에게 문제가 없는지 죄악이 없는지 회개할 거리가 없는지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여 심판을 당하는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삶의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하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붙드는 귀한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